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보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예수님께서 다투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자인가 하는 교훈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증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제일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약 3년 동안의 지상 사역을 마지막으로 종결하시기 위해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계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가르치고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내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주님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주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좀 정신이 있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다는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할 텐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마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광경 속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 번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런 놀라운 분이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로마에서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장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나니 라고 하는 말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과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큰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다툼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원래 헬라 말의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분쟁, 다툼, 영어로 표현하면 dispute, argument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혹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옆에 있는 자는 아니야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우리 번역에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번역인데 헬라 말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메가라고 하는 크다고 하는 이 말의 최상급을 사용하였는데 그 말은 누가 제일 큰가 누가 제일 큰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크다라고 하는 말은 양의 크고 적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말의 의미는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의 해석에 따르면 제자들이 말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은 계급, 신분, 명성에 관하여 누가 계급이 높으냐, 누가 더 명성이 높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The question is concerned with the greatness in the sense of rank, position, and prestige. 군대로 말하면 누가 별이 하나냐, 별이 두 개냐, 별이 다섯 개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와 같이 다투는 것을 이미 아셨다고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분쟁과 다툼을 아시고 예수님이 교훈을 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내가 내 제자들을 3년 동안 다리고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가 높고 낮은 것을 다투느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참으로 제일 큰 자가 누구인가를 내가 바르게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였던 것은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은 자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 주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해야 하고 또 진급도 해야 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실상 공산주의는 이 계급을 무너뜨리자고 하는 데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공산주의 안에도 계급 아닌 계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호텔도 가보면 별 다섯 개 호텔이 있고 별 세 개짜리 호텔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은 자로 보시느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높으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높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런 방법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일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그건 뭐냐?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자가 제일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자들에게 일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신 나머지 아마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제일 남아 한 세 살, 네 살 겨우 걷는 아이 하나 손목을 잡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달, 두 달 혹은 석 달, 넉 달 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거의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아이가 천사와 같이 그렇게 마음에 근심도 없어 보이고 염려도 없어 보이고 두려움도 없어 보이고 평안하게 아름답게 잠을 자고 있는가. 그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달라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도 거짓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를 계시하실 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진실한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북쪽 갈릴리 일생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순박하고 더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도 어떻게 선택하면 더 순진한, 더 마음이 깨끗한 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할 때에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마음의 특징은 진실입니다. 어린아이는 본대로, 어린아이는 들은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3년 지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으니 좀 조심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조심할 줄 압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찬양 소리였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을 내면서 아니 예수님 여기가 성전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란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찬양은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없는 숨김없는 그 깨끗한 입으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너희들이 아이들을 보고 막으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는 진실한 자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총과 칼을 가지고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가령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은 그 원수보다 더 힘 있는 군대를 가지고 그 원수를 물리쳐야 할 텐데 하나님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신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군사들을 물리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큰 대적자를 이기시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진실한 찬미, 입의 찬미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From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ies you have established strength because of your enemies. 원수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에 찬양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진실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큰 자를 이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셔서 크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크게 만든다. 물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사업을 하려면 거짓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정치를 하려면 거짓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크게 만드시고 누구를 높이시느냐? 진실한 사람을 크게 높이시고 진실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한 자와 비록 적은 자이지만은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힘없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대장을 대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셨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의 물맷돌에 힘을 주시니 그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 그 물맷돌이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도 이 말씀에 비교하면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아니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고통을 이 미국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하루 이틀, 1년, 2년을 성공하려면 속이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을 두고 본다면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크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해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함께 하심으로 큰 자가 되지 속이는 자는 절대 안 된다. 오늘 미국이 비교적 정직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가 제일 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인가?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데렐 바악이라고 하는 분이 해석한 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약한 자를 바르게 대우하라는 교훈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그만한 아이 하나가 온다고 하면은 본체 만체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아이를 보고 귀하게 여겨서 아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손목을 데리고 잡고 와서 아이를 안추고 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마음 자체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적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적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한국은 제1이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1교회, 한국은 중앙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중앙교회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모두가 중앙이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제1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크기를 원하는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큰 것을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적은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성공하는 자예요. 적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적은 자를 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높이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의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고, 빌립보 2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4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여기 영접한다고 하는 말, 헬라 말의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말도 있지만 섬긴다고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분이 대문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문을 열고 보니 정말 하찮은 분, 별로 쓸모없는 분이 왔다고 할 때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왔든지 간에 어린아이라도 문을 열고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 후에 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을 대접하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대접하는,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섬긴다, 대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염소와 양을 분류하는 비유 가운데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당신의 섬기는 생활을 발전시키십시오, Improve Your Serve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 속에 나오는 그 중요한 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더 잘 봉사할 수 있을까, 그걸 더 발전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아내를 좀 더 잘 받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잘 받들 수 있을까,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충실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발전시키라는 말인데, 그분은 섬긴다는 말은 주는 것이고, 섬긴다는 말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고, 섬긴다는 말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to give, to forgive, to forge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입니까? 첫째, 진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제일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